말은 참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고 또 그 사람과의 관계도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말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줄 몰랐습니다. 앞에서 말할 기회가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글을 쓰는 것과 말을 하는 것 중에 어떤 게 더 어려운가? 말을 하는 게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번 수정과 여러 번 탈고를 통해서 내가 하려는 말들을 여러 번 반복하여 마지막에 정확하게 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내뱉으면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한 번 말을 하면 그 즉시 끝입니다. 더 이상 수정하고 바꿀 수가 없는 것이 말이기 때문에 말은 하면 할수록 어렵다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실 겁니다. 대중 앞에서 말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한 말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올바르게 전달되지 않았을 때에 우리는 말이 참 어렵다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나는 전혀 그런 의도로 말하지 않았는데 듣는 사람이 그렇게 받아들일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아마 그런 경우를 한두 번 정도는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누군가의 말을 오해하기도 했었고 내가 한 말이 누군가를 통해 오해받게 되는 그런 처지에 다다르기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말하기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에 실수가 없이 그 말을 정확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아마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와 같은 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말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했더니 그 현상을 말로 죄를 짓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그와 같은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행적을 다른 사람과 다르게 다른 네 명의 저자들과는 다르게 지리의 이동을 따라서 그렇게 기록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3년간의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지만 그 3년 동안 이루신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과 행적을 나름대로의 틀을 가지고 기록하게 되는데 그냥 시간의 흐름이나 혹은 주제의 흐름이 아니라 지역의 이동을 따라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향하는 한 지점은 바로 십자가가 달리게 될 십자가가 세워지게 될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그렇게 점점점 가까이 그곳으로 움직여가는 모습으로 그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지역은 가장 멀은 지역이었던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의 행적이 어떠했는지를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갈릴리를 떠나 사마리아와 유대 땅 안으로 들어오면서 그곳에서 있었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점점점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고 결국은 골고다 언덕으로 끝마쳐지게 되는 그런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누가의 예수님의 행적의 기록은 단순히 지리적인 이동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의 주제를 면밀하게 살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실현되고 어떻게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지를 면밀하게 살피고 면밀하게 기록하여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했던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 그것을 드러내었고 또 그 기적과 이적이 설명되어지는 말들을 통하여 그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 두 번째 단계인 유대 땅 안에 들어올 때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강조되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내용이죠. 말 못하는 그런 귀신 들린 자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일 때문에 그 환경에 그 역사적인 현장에 있었던 자들로 하여금 적지 않은 언쟁이 생기게 되었고 그것을 예수님이 그들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본문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본문은 누가가 기록한 본문에서 볼 때에는 바로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주는 문맥에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요구에 따라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과 나누는 신비한 영적 교통인 이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아주 상세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전달을 해줍니다. 바른 자세가 어떤 자세인가, 또 기도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가라는 내용을 주계 기도문이라고 하는 내용을 통하여 설명하였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한 가지 예를 통하여 그 기도에 끊임없이 인내함으로 감당해야 되는 그러한 내용이다라고 그렇게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기도의 내용을 정리하고 요약하면서 끝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1장 13절을 보면 그 기도의 마무리가 이렇게 됩니다. 가르침의 마무리가, 너희가 아까일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기도를 가르치고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그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하는 모습으로 그 기도에 열심을 내었던 친구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하시다가 마무리가 성령 하나님으로 끝마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기도의 그 은밀하고 하나님과의 신비로운 영적 교통을 나누는 그러한 내용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얻는 것, 성령 하나님을 목적하는 것으로 결론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도 이와 같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11장 20절에 가게 되면 그 예수님의 기적을 대항하고 반역했던 자들의 대답을 이렇게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기적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예수님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하나님의 손이란 표현은 원문의 원래 내용으로 직역하면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라는 말을 오늘 번역에서는 의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행한 일이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내용을 마태는 하나님의 손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이 된 일이라고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12장에 가게 되면 누가가 기록했던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예를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2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귀신 들린 자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되어진 일이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덧입어서 그와 같은 일이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와 같은 성령에 관한 이야기로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전개되어 내려갑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귀신 들려 말 못하는 병자를 고치는 이야기를 통하여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자 했던 그 원래의 모습은 무엇인가 하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였고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하는 죄는 어떤 상황에서도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자를 고치는 사역이 그냥 한 가지 이적이 아니라 기도하고 끝까지 감당하여 얻어야 되는 그 성령의 선물을 통하여 나타나는 일들 중에 하나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는 지금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현상으로 귀신에게서 노임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귀신에게 노임받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된 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그렇게 실현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좀 더 넓은 의미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 그 일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우리가 싫다고 거부할 수 있는 일도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게 되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는 현상들 중에 하나가 바로 귀신으로부터 노임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누가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지만 그 주인공의 역사를 몸소 체험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그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 속에서 귀신에게 한번 붙잡혔다가 노임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14절에 보면 누가복음 11장 14절에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감에 말 못하게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말 못하게 하는 이 귀신을 벙어리 귀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그 귀신이 말을 못해서 벙어리 귀신이 아니라 그 귀신의 지배아래 들어가게 되면 말을 하던 사람이 말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에게 쓰임받는 사람은 더 이상 말을 못하게 되는 벙어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을 지금 귀신을 내어 쫓으니까 다시금 말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즉 말 못하는 현상 속에 있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니까 말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말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말 못하는 것과 말하는 것은 단순한 기능으로서의 말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 말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지른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참 아이러니죠? 말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만들어 놨는데 그 현상을 말 한번 잘못해가지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사람들이 등장하니까 말이죠. 그래서 사실 여기서 말하는 이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자에게 그 귀신을 내어 쫓았더니 말을 하게 되었다는 이 말은 사실 기능적인 의미보다는 무슨 내용으로 말을 못하게 되었다가 어떤 내용으로 말을 하게 된 그런 내용적인 의미가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는 전혀 마음속에 상상도 못했던 이야기들, 마음속으로 꿈도 못 꿨던 이야기들, 입술을 통하여 한 번도 내뱉지 못했던 그런 말들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는 그런 내용들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말 못하는 귀신이 나가게 되니까 그때부터 어떤 형태의 말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가나다라 이렇게 기능적으로 말을 했던 것 이상의 의미가 사실 그 안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설명하게 됩니다. 에베소 5장을 가게 되면 어제 새벽 예배 때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즉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라.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현상적인 모습이 이렇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기록되는 모든 내용들은 다 어떤 형태로 진행되고 있을까요? 다 입술을 통해서 말하는 겁니다. 아 그렇잖아요. 그럼 찬양을 어떻게 하십니까? 말로 하잖아요. 뭐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 몸으로 찬양하는 분들도 있다고. 율동을 몸 찬양이라고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내용보다는 여기서는 말을 통하여 고백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냥 찬양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늘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사역이 그 마음속에 감당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되어져서 입을 통하여 그 내용들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입을 통해 그것이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주체할 수 없는 내 안에 감직된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들이 막 말을 통하여 흘러나오는 겁니다. 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마음 안에 무엇인가 간절함이 있고 여러분들 마음 안에 기쁨이 차고 넘치면 어떻게 나타납니까? 얼굴로도 나타나고 말로도 나타나잖아요. 가장 먼저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말이 부드러워지고 왠지 모르게 바뀐 모습으로 그렇게 자꾸 고백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성령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게 되면 그러 같은 삶으로 삶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전혀 꿈꿀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내 입술을 통하여 흘러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입을 통하여 그냥 막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런 경험들 해보셨죠? 안 해보셨나요? 그럼 대화가 안 되는데 사실 대화를 나눠보면 그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숨기고 숨기고 숨기려 해도 계속 대화를 나누다 보면 아, 저 사람이 인생의 목적을 두고 있는 게 무엇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있는 일들을 표현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목적하는 게 그겁니다. 대화를 나눠보면 무엇이 목적인지를 알게 됩니다. 건강이 인생의 목적인지, 돈이 인생의 목적인지, 아니면 즐기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지 그렇게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속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주변에도 아마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하나님 얘기를 하고 성경 말씀 얘기하면 왕따가 되더라고요. 왕따가 돼요. 처음엔 들어주는데 두 번째, 세 번째 하면 아이고 만나면 겁납니다. 부르지 말라고 그럽니다. 기분 나쁘니까 그 사람은 이번 모임에서 빨리 빼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들 경험했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저는 이제 중간에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이후가 굉장히 급변하죠. 그래서 친구가 별로 없어요. 다 술 친구고 다 세상 친구이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저를 끼워주지 않더라고요. 오면 재미가 없답니다. 술맛이 떨어진답니다. 오지 말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구별되게 되죠. 지금 그런 상태로 이 병, 귀신 들린 자가 노임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말을 하게 된 겁니다. 사실 이런 현상은 단순히 누가가 기록했던 그 내용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이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내용입니다. 요엘 선지자를 보게 되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이 강림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이런 현상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2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의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우리의 젊은이들은 장래일을 말하게 될 거랍니다. 입을 열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해 될 거랍니다. 늙은이와 또 사람들은 이상을 보게 되고 비전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보고 말하는 현상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보고 말하는 것이 이전에는 말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일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말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일들을 보게 되고 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이 구약 성경에 능통했던 마태는 이 벙어리 된 이 귀신 들린 자를 그렇게 설명합니다. 마태복음에 가게 되면 누가와는 다르게 예수님 앞에 인도해 왔던 이 귀신의 모습,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 보면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말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자를 데려왔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보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는 그들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그 인생 가운데 주어지니 이제는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보지 못하던 그런 시력이 회복되고 말 못하는 기능이 다시금 살아났다는 그런 의미, 이상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을 함께 경험하고 보았던 사람들 중에는 어떤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귀신의 힘을 덧입어서 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귀신의 능력으로 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러한 질문과 그러한 마음의 갈등 있는 자들의 요구에 따라서 그 내용들을 하나씩 하나씩 대답해 내려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놀라운 말이 있는데 그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그곳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다시 본문을 보시게 되면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여러분들 안에 이미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러한 역사가 이미 실현됐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전히 벙어리처럼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역사적인 현장 속에서 이 이야기를 경험했던 자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고 성령을 거스리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또 다른 자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놀라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본문은 단순한 과거의 예수님의 행적의 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지금 이 시간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벙어리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보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로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지금 골고다를 향해 가고 계시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하여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고 계십니다. 2000년 전에 그 일을 이루신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그 모든 일들을 이루었으니 이미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임한 사실을 알고 있고 우리도 열심히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싶고 하나님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싶지요. 그런 마음이 없는 분들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누구나 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싶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만나면 대화를 나누고 싶지요. 아,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런데 사실 말을 하려면 먼저 들어야 됩니다. 말을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못 듣기 때문이에요. 못 듣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 말하는 것과 듣는 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절대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캐나다에 와서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참 이 난감한 언어 중에 하나가 영어입니다. 아무리 해도 잘 늘질 않아요. 그죠? 그 말은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말을 못해서가 아니라 못 들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으면 말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말을 어떻게 배워요? 여러분들이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엄마, 아빠 이런 말부터 가르치잖아요. 어떻게 가르치세요? 끊임없이 반복하고 알아들을도록 이야기하잖아요. 그래, 아이가 알아들으면 그때부터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한순간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노래하고 서로 화답하려면 먼저 들어야 됩니다. 듣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들이 먼저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먼저 여러분들이 들어야 됩니다. 듣지 않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듣지 않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은 신동이죠. 신동. 영적 신동. 근데 그런 사람은 몇 안 됩니다. 없는 게 아니라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나귀도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는데 사람 말 못하게 하겠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잘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나타났던 여러분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심장마비를 일으킬까 봐 하나님이 참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듣게 되고 그 말씀에 대해서 꾸준히 묵상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들 역사에 가실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듣게 되고 읽게 되면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때부터 입이 열리게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말하게 될 겁니다. 한번 되짚어보세요. 10년 전 자기의 모습, 20년 전 자기의 모습. 아마 여러분들 스스로가 알게 되실 겁니다. 야, 그때는 내 참 힘들고 어려웠는데 지금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니. 사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예수를 영접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때 제일 싫었던 게 무엇인가 하면 성경 공부 시간이었어요. 여러분들하고 비슷하죠? 성경 공부 시간이었는데 성경 공부 자체가 싫은 게 아니라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꼭 그 가리키는 분이 이렇게 지목을 하고 요엘서 2장 28절을 읽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요엘서가 뭔지를 어떻게 합니까?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싫어했습니다. 그러던 제가 여기에 서서 그 요엘서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불과 30년 전 얘기입니다. 얼마 안 됐잖아요. 그죠? 오래됐나요? 30년이면? 여러분들의 상황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읽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면 여러분들이 미래에는 여러분들이 생각지 못하는 그 엄청난 일들을 하게 되실 겁니다. 오늘 벙어리 됐던 자가 말할 수 있는 것처럼 벙어리 되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귀신에게 쓰여있던 그 사람이 노임을 받아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했던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역사를 경험하고 이루시게 될 겁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미 임한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지고 나타남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찬양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러한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요구되게 되실 겁니다. 지금 누가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누가가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그와 같은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원충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 못하는 귀신 들렸던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찬양하며 말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실체로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나누는 역사가 우리의 삶들 속에 우리의 공동체 안에 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제 그 말씀을 읽음으로 그와 같은 역사에 동참케 하시고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그와 같은 역사가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